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반복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자칫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그 악한 세상의 때가 들어와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항상 계속해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신앙의 복음으로 또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기본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격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이 한 구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이 다 집약되어 있는데 이 한 구절 속에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모든 신학이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만든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찬양을 부르면서 거의 거짓말 안 보태고 항상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 그 제가 받았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도 이 말씀 자체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전에 설교하던 방식과는 아주 다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텐데 한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로 시작되죠. 하나님이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non-Christian들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위인 전기집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 위인 전기집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인 전기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뭐죠? 부처, 예, 마호메트 뭐 이런 예. 예수 그리스도도 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셨어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못 믿겠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는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게 참 적합한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타호 가보셨습니까? 타호. 아시죠? 타호가 어딘지. 타호에 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곰이 있죠? 예. 타호에서 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제 아내는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전하더라고 못 봤는데 제 아내는 봤다고 하더라고요. 타호에 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왜 믿어요?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는 못 봤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가족이 캠프 갔었는데 곰이 나타날까 봐 제가 얼마나 잠을 설쳤는지 처음 캠핑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파크 안에 들어가면서 물어봤어요. 곰이 나타나냐고 했더니 지난 5년간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곰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아직 못 본 것뿐이에요. 그렇죠? 아직 못 본 것뿐이지 없어서 못 본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렇죠? 존재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아직 못 만난 겁니다.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없어서 못 만난 것이 아니라 아직 못 만난 겁니다. 자기가 못 만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한 거는 못 믿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진화론이 아주 득세를 하니까 창조론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구원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마련한 구원의 방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음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몇 구절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코스모스 똑같아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이게 죄죠, 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코스모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썼던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을 가리켜요. 요한이 세상을 가리킬 때는 코스모스라고 말할 때는 항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세상이 누구입니까? 그 세상. 세상이 바로 나입니다. 나.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강대위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인간 그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세상,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여러분? 네? 이처럼이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시작.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지만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바로 죽였을 거예요. 바로 심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인류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의 절정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래 참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뭐부터 시작돼요? 오래 참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래 참음. 사랑이 오래 참음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벌써 진멸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혹시 형제들에게 화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 남편과 아내에게 욱하면서 한번 쏟아붓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자녀들한테, 자녀들한테 한번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벌써 우리가 오늘 저질렀던 죄악만으로도 우리 벌써 심판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졌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예.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물론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지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런 죄들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이제 죄를 열거할 텐데 이 죄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과연 몇 가지가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우리가 얼마나 시기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얼마나 많이 수근수근 걸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사형에 처해진대요. 사형에. 근데 여러분 지금 읽었던 열거된 것들 중에 여러분들 하나도 나는 해당되는 게 없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 하나 이상은 다 해당돼요. 어떻게 된대요? 결과가 뭐래요? 사형에 처해, 사형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사형감입니다. 벌써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그거였어요. 당신이 오늘 살아있는 것은 아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오늘 살아있는 것은. 영상 내용이 뭐였냐면 아기들이 이렇게 가끔 놀면서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파에서 막 놀다가 떨어지고 테이블 위에서 놀다가 떨어지고 난간에서 떨어지고 그렇죠? 막 떨어지는데 아빠들이 놀랍게 괴력을 발휘해서 그 아이들 다 받아내요. 살려냅니다. 그 영상 중에 제가 제일 신기하게 봤던 건 뭐냐면요. 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잔디 언덕이 있었는데 언덕에서 약간 그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자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뭐죠? 잔디 썰매를 위에서 딱 밀어줬어요. 언덕이니까 막 빨리 달려가겠죠? 근데 딱 밀어주고 손을 놓고 나서 보니까 저 밑에 자기 깐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아이가. 그걸 보고 아빠가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썰매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를 딱 건져냅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살아있는 것은 아빠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요. 제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말을 잘 안 듣는데 옛날에 제 아들이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보스턴에 살 때 아주 어렸을 때요. 정말 어렸을 때 막 걷기 시작할 때인데 어디 여행을 가다가 수영 그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의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아이들 그냥 놀라고 그랬는데 이게 키가 안 다니까 마침 튜브가 있었는데 제 아들이 튜브를 딱 끼니까 이 가슴에 딱 꽉 끼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됐다 놀아라 나 좀 피곤해서 옆에서 잘란다. 이 아이가 어떻게 놀았냐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점프를 해서 딱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점프를 해서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놀았어요. 물 안에서 뭐 빠지질 않죠. 이게 딱 꺾이니까 저는 막 너무 피곤해서 막 눈이 감기려고 그러는데 제 아들이 또 나와서 점프를 했는데 이번에 이 튜브가 난간에 딱 부딪히면서 거꾸로 돌아와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꽉 끼니까 이게 뒤집히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가서 딱 살아났어요. 물론 몇 번 물을 먹었죠.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잠들었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아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아야 될 텐데 예. 당신이 오늘 살아있는 것은 아빠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너는 어떠냐 너는. 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소대원들 사격 훈련을 시키는데 신병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격 훈련할 때 반드시 총구는 전방을 향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방에. 그래서 사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손만 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대장이나 분대장이 와서 이제 조치를 취해줍니다. 신병 하나가 총을 쏘는데 총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소대장님 저를 향하면서 총이 안 나갑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총구 전방! 그랬더니 이 친구가 총구 전방에서 앞으로 딱 했는데 팍 나갔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순간이었죠. 1초 정도. 제가 그때 죽을지도 몰랐어요. 그때 죽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한시라도 붙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미 그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때 죽었어야 됩니다. 그때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은 죄들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그때 죽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참고 참으셔서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때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갔을 테지만 그러나 그때 죽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더 큰 영광은 아마 못 보고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 헌신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오늘 눈을 뜨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해요. 독생자.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독생자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가르켜 모노게네스라, 그러니까 외아들이다, 독생자라고 말하는 본문은요, 요한이 쓴 서신에, 요한이 쓴 책에서밖에 안 나와요. 다른 서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유독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켜 독생자다, 외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강도를 더 높이기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다가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 예를 들어 막 10명이 되는 가정에 한 아이가 죽었어요. 이것하고 딱 한 아이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죽은 것하고, 물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으니까 다 귀합니다. 그렇죠? 어떤 아이든지 하나 다 귀하지만, 그러나 자식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죽은 것하고 딱 하나밖에 없어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아이가 죽은 것하고는 아마 강도가 다를 거예요. 아마 그 슬픔은 똑같겠지만 자식이 다른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요, 한 아이가 죽더라도 너무나 슬프지만 다른 아이들을 보고서라도 아마 힘을 낼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두고서 아마 다시 일어서려고 할 겁니다.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 다 끊겨버린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그러잖아요. 부모 마음이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여깁니다. 그 마음을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렇죠?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큰일을 뻔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사람들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지 않았을까?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그렇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강홍구 집사님이 우리 리더 모임 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강 씨가 고집이 좀 세고 못된 면이, 강 씨만의 그 못된 면이 있다라고, 기억나십니까 리더분들? 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강 씨 중에 강 씨 닮지 않게 정말 착한 사람 두 사람을 저희 교회에서 봤는데 한 사람이 강태우 형제고 한 사람이 강대희 목사님이래요. 제가 생각할 때 강태우 형제님은 제가 인정합니다. 정말 착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봤어요.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만약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주일이 끝나면은 회개하는지 몰라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회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야, 너나 좀 똑바로 살지. 왜 그렇게 말? 근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전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말씀 앞에 저도 겸손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마음속으로만 결단한다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됩니다. 회개가 동반돼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이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입니까? 아니면 세리가 더 큰 죄인입니까?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와 창녀를 비교했을 때 목사가 더 큰 죄인입니까? 창녀가 더 큰 죄인입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목사나 창녀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차이는 뭐 어디서 결정되느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회개했습니다. 목사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창녀라도 회개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삶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멸망하지 않는데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는,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빠른 속도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다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당합니다. 그렇죠?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래 참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영원히 참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하지 영원히 참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오래 참으심 안에.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참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벌써 진멸당했기 때문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근데 영원히 참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는다고 하셨습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적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날이 오늘 밤 올지도 몰라요. 내일 올지도 모릅니다. 내일 모레 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그날이 오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래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죽음이 만약에 끝이라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 한편에서는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기 힘드시죠, 여러분? 인생 살기 편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자살해버리면 끝이에요. 속 편합니다.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자살할 수 없어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그들은 영 벌에, 의인들은 영 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긴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벌 가운데, 지옥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어요.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기 솔직히 말해서 힘들죠. 힘듭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고통이에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삶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렇죠? 길어야 한 120년. 더 사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20년. 길어야 120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이게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은 죄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벌써 심판받아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는 일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전화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은혜 받습니다. 이 은혜가 오는 두 가지 그 경로가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첫째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이 변화돼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납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 심플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눈이 완전히 무슨 뭐 동태눈 같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막 살아나는 게 막 느껴져요. 그렇죠? 생명이 막 살아나는 게 막 느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의 눈빛이 막 달라지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그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또 한 가지 경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라고 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나의 가슴을 다시 한번 칩니다. 내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수도 없이 들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순수한 때묻지 않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줬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나를 막 감동시키고 나에게 막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가시는 분들은요, 가신 분들이 다시 가죠. 희한합니다. 가신 분들이 다시 가요. 저 이번에도 아마 가신 분들이 아마 다시 갈 겁니다. 9월 달에 가시는 분들도 또 가시는 분들이 항상 같이 가세요. 저요. 왜 그렇습니까?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이곳에, 이 악한 곳에 살면서 나의 신앙에 묻었던 때들이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정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순수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그 단순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가보신 분들은 이번에 많이 신청하셔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봤는데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치셔서는 안 돼요. 날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은혜 받고 기뻐하고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